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밤을 보내고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 번도 펼쳐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간이 이제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아침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기 원합니다.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고 허망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하며 선하게 만드는 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의 쌀쌀한 날씨가 저희의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주님의 숨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랗게 밝게 변해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 훌훌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옷을 입을 그날을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질 때마다 건강관리에 취약한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숙자들, 돌봄의 손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지내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주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이들을 살피고 돕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된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 때에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에 아들의 죽음을 견뎌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없어지는 신앙함의 신비를 우리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사회임에도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악함과 이기심과 더러운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죽음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선한 양심이 작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대에 걸쳐서 자곡자곡 쌓아온 알찬 기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서 주시옵소서. 악한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정당화되는 세상입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사랑과 긍휼이 있으며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세상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주님의 선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강한 발로 지켜주시옵소서. 불 속에 있으나 타지 않고 죽지 않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에 지은 교회를 헌당하고자 출국하는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이 뜻을 모아 헌금하여 베트남 달락 지역에 복가방 소망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헌당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렇듯 선교를 위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주신 물질을 가둬두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오가는 이 가정의 여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베푸는 일의 즐거움을 가득 느끼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검진 중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많이 놀랐지만 초기에 발견케 하시고 전이된 곳도 특별히 없다는 소견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남겨진 여러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추후 있을 수술까지도 순적하고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히 회복되어 지금껏 성실히 교회를 섬겨온 그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도록 집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의 자리에 오르는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뇌수막 용종을 일찍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의 다른 부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세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신 마취 후 진행되는 수술이 안전하고 순적하며 정밀하게 진행되도록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용종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수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몸도 마음도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공적인 등장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세례 요한이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앞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세주, 주인, 주님이신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의 공적인 역사, 사역의 시작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와 호세아와 또 에스겔과 같은 사람과 동일한, 이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 지금까지 없었던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유대교의 정결 예식, 그리고 또 제사의식,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예식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 자체, 새로운 예식 자체에 어떤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붙잡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세례 요한은 과거의 구약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정결 예식 또는 제사 의식,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세례에 대한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죠.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회개에 이르는 세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회개에 이르는 세례는 어떤 메시지인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무엇인가? 그 소리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앞선 그 6절 앞부분에서 세례, 또 그리고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냥 한 곳에서 베푼 것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를 쭉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유대 광야를 내려가서 요단강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니까 유대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또한 당연히 있겠죠. 이 한적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으로 나왔을 것인데, 지금 7절과 8절, 9절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7절 앞부분 뒤에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매우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 예수님의 일성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전사다운, 이 악과 싸우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싸우는 그 어떤 전사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곧 있을 진노, 그리고 너희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 정체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늘 정결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정결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일마다 소망교회 예배에 나오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옆에서 서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진노,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 지금 느낌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지금 독사의 자식과 같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진노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이제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회개에 합당,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결의 예식, 어떤 특별한 그런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너희들의 그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열매가 필요하다.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주는 열매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까불고 있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였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들만도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정결한 예식을 매일같이 거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는 저주받을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정말 그 속까지를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 지금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은 이어서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벌써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도끼가 나무 아래 지금 뿌리에 놓여 있다. 나무가 건장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뭐 잘 지금 살 것 같지만 몇백 년도 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아래 지금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그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치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찍혀 버려도 될 것이다. 운명은 이미 놓여 운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찍혀 버릴 나무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찍혀버리느냐 아니냐의 그 순간만 남아있을 뿐이다. 아주 시각적으로 세례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하게 이렇게 세례요한이 주장을 하니까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례받는 것으로 모자라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겠죠. 자, 그래서 무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세례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모든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니까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금 통칭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원리를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너무 간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뭐 요즘은 옷이 뭐 이렇게 너무나도 넘쳐나고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겠지만 옛날 같으면 한 벌 두 벌 갖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옷 한 벌, 옷 두 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갖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만큼 옷이 귀한 세상이었습니다. 옷이 없으면 추울 수밖에 없고 또 추위를 견딜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겠죠. 생존에 대한 문제도 있었겠죠. 옷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 없는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 줘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어 줘라. 사실은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에게 옷 한 벌을 나눠주라는 말은 조금 무리한 요구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옷 세 벌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벌이 있으면 그래도 바꿔는 입어야 되니까, 세탁은 해서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벌까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세례요한은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줘라 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네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것의 그 범위를 놓고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두 벌은 있어야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데 왜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를 주라고 합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두 벌 있는 것도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이런 뜻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곤경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곤경을 자기의 곤경으로 느끼면서 행동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니까 다음 끼도 준비해야 되니까 뭐 챙겨 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오늘 끼니가 없어서 지금 굶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다음 끼 먹을 것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살리고라도 봐야 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곤경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은 세리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던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중앙정부 로마에 올려보내드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곳에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또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거둬서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착복을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세리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은 내야 되지만 그리고 비열한 사람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을 했고 생각을 했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와는 세리들에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강탈하지 말라. 힘이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강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과도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의롭게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 희생의 범위가 나오는데 12절, 13절, 14절에 세리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희생은 어떤 겁니까? 자기 희생은 과도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기 희생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저 족한 줄로 알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해내는 일, 이것을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빈들로 나가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빈들로 그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갔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사는 삶이 회개의 삶이 되겠죠. 자, 그전까지 그냥 세상에서 도시에서 예루살렘성에서 살던 사람들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빈들에 있어라. 나처럼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리고 그저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라. 모두 나와서 그렇게 나랑 똑같이 살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너희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리는 세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너에게 맡겨준 일을 정의롭게 다시 세워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그런 혁명적인 전환을 요청하는데 그 혁명적인 전환이 어떤 나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다 박탈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정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혁명적인 일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 앞에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